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요즘 남조선의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율인데요. 남조선의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 수준으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의 수가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이죠. 한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2.1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의 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나마 북조선의 출산율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래도 2.1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1.6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는 의외로 젊은 부부 가운데 불임이 많아서라고 해요. 아이를 원하는데도 임신하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임의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만나볼 사사 역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먼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입다가 죽고 난 뒤 그 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입다의 다음으로는 세 명의 소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세 명의 서사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네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들과 딸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소사사 입산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길래 아들 30명과 딸을 30명이나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구나 입사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을까요? 가나안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결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적응하기도 좋았을 때고 목축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 방법도 잘 가르쳐지면서 도움을 주었을 텐데요.
그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켜주셨는지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걱정하셨어요. 입사는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과 부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판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었죠. 이렇게 얻어진 평화는 가짜고 오래가지도 못했어요. 입산이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7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 뒤를 이은 사사는 엘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불론 사람이었어요.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뚜렷하게 무엇을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기만 했나 봐요.
앞에야 입산을 봐서 그런지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았다고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나올 사사는 압돈인데요. 압돈도 많은 아들과 손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사의 권력이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왕처럼 집안 대대로 권력을 누렸네요.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집안에 자동차가 70대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하 권력을 가지려면 백성들을 착취해야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초기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을 명예로 여겼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부와 권력을 중시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성경의 인물인데요. 혹시 두 분은 삼손의 이름이 왜 삼손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성경에서는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나오던데요.
히브리어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삼손은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힘이 셌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듣던 농담인데 두 분은 모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무척 썰렁한 농담인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아말렉이나 암몬, 모압 왕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등장한 사람들은 블레셋이네요.
네, 사실 블레셋 민족의 이름은 사무엘상에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었던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 장면은 너무도 통쾌해요. 2미터가 넘는 거인이 선연의 덜팔매질에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 모두에게 알려주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을 업신여길 때 다윗이 했던 말이요.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제가 다윗이라도 된 것처럼 그 말씀을 외치거든요. 그러면 용기가 생겨서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거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토록이나 신뢰하는 놀라운 고백에 아마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아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는 이름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민족이었대요.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다가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다섯 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그 다섯 성읍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무기나 기술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강대국에게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던 거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에게 36년이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비록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쩌면 자신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낙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 부림이라가 나오네요. 성경에는 부림으로 고통받았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람들이요. 이들은 정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완전히 절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언가 희망이 있으면 해보려고 하지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잖아요.
맞아요. 아예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놓여있는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영웅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단지파는 모세가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 새끼라고 표현할 정도면 아주 영명한 지파였군요. 그리고 인구도 아주 많았지요.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세요. 그런데 단지파는 6만 2,700명이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세력이 강대했던 에브라임 지파조차도 인구수는 4만 5천 명이었어요.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는 유다였는데 7만 4,600명이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는 단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와 용맹한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영적으로 너무 게을렀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고 쉽게 타협을 해서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삼손 같은 영웅을 단지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워낙 강했기에 삼손 정도는 되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위해 삼손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두 지파의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물론 여기 나오는 지파들의 이름은 상징적이에요. 그렇지만 단 지파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름에서 단 지파를 지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일 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짜잔 하고 나타나시죠.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인을 쫓아낼 수 있었잖아요.
삼손의 어머니는 잉태를 위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블레셋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인간들을 만나러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는 평생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이었죠. 이 세 가지 약속은 삼손의 전 생애를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여기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을 부르는 말로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나시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나시린으로는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등이 있었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마누아의 아내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나그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역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역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 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아내의 말을 들은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만약 자신들에게 정말로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묻고 싶었겠지요.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마누아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만났던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다시 알려줬어요. 직접 말을 들은 마누아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선지자나 천사로만 생각해서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죠.
하나님은 음식 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러자 마누아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자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누아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승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마누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기묘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놀랍고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그 하나님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 앞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어요. 이 삼손은 히브리어로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블레셋의 앞자리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흑암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 세상 일을 운행하시며 돌보고 계셨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빛을 보내셔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때처럼 블레셋의 압제로 힘들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운행하고 계셨던 거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리 우상 숭배로 혼돈하고 공허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운행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사로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블레셋 민족의 압제처럼 답이 없고 어두운 일들이 늘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며 부르짖다가 그것마저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절망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삼손을 대리자로 보내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배워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 서윤자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질문 드릴게요.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큰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잊고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이럴 때 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당장 찾아가서 따집니다.
살살 해주세요. 그렇군요. 서준 자매는 어떻게?
저는 역시 머리가 검은 동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두 분 다 공통된 마음은 이제 섭섭한 마음인데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오늘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대표의 백예언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 너는 영원히 용납되고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자매님, 서준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 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고요.
맞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네, 두 분이 이야기 너무 잘해줬어요. 많은 전쟁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갑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목사님, 저는 남조선에 와서 자유를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 꿈과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다가 그 꿈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꿈을 이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좀 쉴까?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뭔가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요, 그 꿈을 이루고 가나안에 정착이 되는데 이제는 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해야 된다,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명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내년에는 무엇을 목표로 세워야 할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자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도전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서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이룬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여호수아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두 가지 말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잊으면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 같아도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조선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저도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곳에 이제 우리들만의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우리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그런 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서륜자매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줄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결단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호수아서 2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서륜자매 예언자매 읽어줄래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정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무기시면서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삶아서 닮아주셨다는 고백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기적으로 돌봐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보호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혹은 우리 힘이 있어서 그런 이 길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지만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분,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정말 어렵게 지나온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열 가지 재앙이 있었고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기도 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 살았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는데 좋은 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였잖아요. 살기 힘들고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야기 너무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보릿고개 시절 있잖아요. 6.25 전쟁이 있었고 일본의 침략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찌 그렇게 살기 편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아픈 역사가 많았는데 그 상황들을 잘 헤쳐왔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북조선 모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내용 중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신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때는 늘 떠돌이 신세였으니까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네요. 농경문화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소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항상 소가 상징적인 가축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신의 모양을 만들 때도 소 모양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도시가 있는데 월스트리트라는 거리에 큰 황소 모양의 조각상이 상징으로 있어요.
그렇죠. 뉴욕의 맨하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소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소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으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걸이, 금 목걸이를 다 모아서 불에 던져놓은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걸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고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민족들을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불을 가져다주는 신이고 권력을 가져다주는 신인 거예요.
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는 신이 금송아지 신이라고 믿는 거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늘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또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던 소 모양의 우상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니까 더 푹 빠져들었나 봐요.
하나님은 형상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신을 보니까 막 형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 신도 내가 사고 싶고 저 신도 내가 사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신들의 형상을 사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다 가져다 놓으면 잘 될 것 같고 거기에다 또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필요한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되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섬기고 필요한 다른 것도 다 섬기잖아요.
맞아요. 섬기는 신들이 지금 우리도 많은 것 같아요. 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돈은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유명세를 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하려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네, 두 분이 이야기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욕망과 결합이 됐어요.
명예와 성공이 신앙 속에 섞여버린 거죠. 들어보면 복음 같은데 사실 내용은 세속적인 기복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복적인 믿음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상황을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본질을 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북조선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예언 서균 자매 좀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 이쪽 강, 이쪽 저쪽이 뭡니까? 강 이쪽은 애굽의 신들이고 강 저쪽은 가나안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 이쪽의 신이든 저쪽의 신이든 너희들 보기에 좋아서 그렇게 섬기려면 섬겨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신들이 있으면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예언 자매님 나누실래요?
네,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지금의 나와 여기까지 오게 된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된 길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고 자리에 안주하게 될 때 오히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붙드는 한 주를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좀 성공을 이루고 다 꿈을 이룬 다음에 안주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간절할 때는 막 붙잡고 있지만 또 이렇게 서서히 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리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할 때도 어려운 출애굽 여정을 지나고 또 열 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출애굽을 하고 났더니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기도 하는 위기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살았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참 매혹적인 신이 많습니다.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